우리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느니라.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많은 서신서에서 전반부에서는 기독교의 교리를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기독교인의 삶을 다룹니다. 로마서에서도 1장서부터 11장에서는 기독교 구원론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파하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14장 1절부터 15장 13절에서는 교회 내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 교회 내의 성도들 간의 관계, 사회에서 상사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 간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의 관계에 관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세상적 배경과 다양한 믿음의 색깔과 연륜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고 아름답게 사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모든 교회에 상존하는 챌린지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화평하고 복되게 사는 것보다 더 파워풀한 복음 전도의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바울이 쓴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그 얘기는 바울이 막 개척한 거의 모든 교회에서 예외 없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일치, 단결, 화합, 이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4장 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의 일부인데 바울은 14장에서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14장 보시면은 그 전체의 의미가 한눈에 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장 전체가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문단마다 소제목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제목이 바로 그 문단의 핵심 의미입니다. 14장 1절 위에 붙어 있는 제목을 보시면은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촉구한 첫 번째 명령이자 권면입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예를 들어 크리스천이 된 후 구약의 음식법으로부터 자유하는 형제는, 그래서 아무 음식으로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먹는 자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형제들,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형제들, 왜냐하면 그 당시 대부분 고기는 다양한 신전들로부터 나온 고기이기 때문에,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이기 때문에, 그런 형제들, 나 우상에게 제사 드렸을까 봐 그 고기 먹지 않는다 하는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역으로 음식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형제는, 그래서 유대인의 음식법을 안 지켜도 되는데 꼬박꼬박 지키는 형제는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 형제들, 자유한다고 하는 형제들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판단하는 그 형제 자매들 자녀로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저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남의 일 갖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법뿐만 아니라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에 관해서도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대로 행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주변적인 이슈들을 놓고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댑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전두환 맨이기 때문이다. 같은 표현입니다. 전두환 맨하면 전두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입니다. 크리스천은 크라이스트의 이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살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말씀하시지 않는데 왜 거기에다가 목숨을 바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은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본론도 믿음 안의 식구들 뭘 먹고 뭘 안 먹고 심지어는 안식일을 똑바로 지키고 똑바로 지키지 못하고 하는 문제를 놓고도 그걸 갖고 싸우고 논쟁할 이유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론은 믿음 안의 식구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께 직접 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 남의 삶을 판단하는데 시간과 정력 낭비하지 말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바울은 14장에서 먼저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입이 나오면은 나도 모르게 손가락질이 가면은 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너 자신이나 판단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 두 번째 문단, 14장 두 번째 문단 소제목을 보시면은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말씀.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 얘기는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자동적으로 형제자매에게 걸림돌이 되는 인간인데 조심하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주님 안에서는 어떤 음식도 그 자체로는 부정한 것이 없지만 그래서 나는 아무 음식이고 다 먹지만은 그러나 만일 내가 먹는 것을 보고 형제가 시험을 받는 것을 알면은 아니 시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 음식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내가 먹지 않는 것을 보고 누가 시험 받을 것 같으면은 먹기 싫어도 먹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그 형제 먹는 것 때문에 망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기껏 생각하는 게 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안 먹고 싶은 거 먹지 않는 거 이거 신경 쓰고 있는데 그거 말고 너의 먹는 행위가 이 때문에 다른 형제가 실족해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 그거를 두려워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3월 첫째 주일 설교 제목에서 말씀하신 대로 형제를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은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이따위 너절한 얘기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주님이 기꺼이 죽으신 이유가 너희가 뭘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 따지게 하려고 그랬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사람을 얽어매고 속박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케 하고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14장에서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 자신은 믿음이 강하다고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희 보기에 연약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너희 보기에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첫째 판단하지 말라, 둘째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 마음으로나 삶으로나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14장 권면의 말씀의 연속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했는데 이제는 뭐뭐 하라 하는 말씀을 봅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야 할 죄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 이제는 행해야 하는 선과 덕에 관한 말씀을 봅니다. 1절 전반부를 보시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기 약점,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은 weaknesses, 약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아니면 failings, 실패, 그 사람의 결점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양심의 가책이라고도 번역합니다. scruples of conscience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짊어지라 하는 거예요. 지고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과 실수와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멸시하고 그런 것들을 빌미로 그를 무시하고 이용하고 짓밟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그 약한 부분을 감싸줄 뿐만 아니라 그 약점을 같이 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이 되었으면 남편과 아내의 결점, 자녀들의 연약한 점 이거 다 끌어안고 가고 같이 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가, 어떤 부모가 서로를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그리고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그들의 결점을 용납합니까? 자기의 가족이기에 남이라면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약해서 남을 보면 멸시하고 그러지만 자기 가족이 그러면 누가 우리의 멸시할까 봐 그거를 보호해 주고 감싸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먼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 강건케 해주고 파괴된 거 보수하고 아픈 부분 치유시켜주고 온전치 못한 거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주위의 연약한 자들 약점을 지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담당하는 거예요. 나와 가족됐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인하여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물론 남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됩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지 혼자 나는 잘났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자기는 존재가 없어지지만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주님과 똑같이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전에 자신이 가졌던 수많은 계획과 야망과 포부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좋아하지만은 그 약점을 담당하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100% 위선적인 삶을 삽니다. 주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 잘합니다. 가늠한 여인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하는 거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보고 들으면 비판하고 지적합니다. 신문에 또 누가 이렇게 추락했다는 저놈 봐라 저런 사람들이 하고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이 점에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분명히 명령이에요. 명령이란 얘기는 하라란 얘기입니다.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의지를 드려서 교회 안에서부터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앉아있자고 되는 게 아니라 의지를 들여서 실제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누구나 다 연약한데 이 한 분야에 있어서는 이 분야에서부터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있어서나 말에 있어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대부분 포함됩니다. 말을 의도와 전혀 반대되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하는 과정에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기도 모르게 비논리적인 얘기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이 말하는데 아무 때도 끊고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점을 보면 말에 있어서 강한 사람은 말이 굉장히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연약한 사람의 말을 인내하며 잘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약점을 고치는 것을 도와주고 말을 통해서도 남에게 유익을 끼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본을 잘 보여줘야 됩니다. 대부분 교회 성도들은 연약한 자들을 보면 슬그머니 피합니다. 대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 싫기 때문에. 아니면은 자신이 시험 받을까봐 슬그머니 피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부름은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복의 근원이 돼야 한다는 것.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합니다. 딴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 물론 여기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랑하라는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가?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1절 후반부를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대신 2절을 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할지니라. 1절과 2절 사이에 절의 경계선이 있습니다만은 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의 기쁨과 즐거움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의 기쁨과 즐거움 위해서 살라. 왜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가? 세상 사람들은 100명이면은 99.999명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하는 동기와 이유와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만족입니다.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그것이 자신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든 일을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목적으로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가? 여러분 대부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웃의 선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For his good.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덧붙입니다. 그를 세우기 위하여. To build him up 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의 번역대로 하면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없는, 택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제자도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뭐 조그만 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도 내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달란트를 희생해야 되고 기회를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꿈과 야망과 포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영의 눈이 뜨이고 삶의 목표와 방향과 초점이 변화된 사람은 이 말씀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정말 세상에서 들을 가치가 있는 몇 안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영의 눈이 뜨인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강철과 같은 결단과 노력과 투지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치고 으뜸 1등이 되는 것을 가장 큰 자신의 삶의 성취, 자신의 삶의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세상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입니다. 중고등학생 영어 웅변대회 심사위원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방송을 쭉 하고 있으니까 그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저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한 부모가 내가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우리 애가 KBS 거기 나가서 1등을 했고 NBC에서 하는 거에 나가서도 1등했고 무슨 배에 나가서 1등을 했고 이거 전국 대회에 나가서 또 우리 애 상 받는 거 보려고 왔다고. 제가 지금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만은 그때는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 할 일 없이 애 데리고 전국을 휘비면서 다니냐고. 상 한 번 탔으면 됐지. 세 개 탔으면 됐지. 왜 상을 더 타려고 그러고 돌아다니냐. 도대체 뭐를 입증하고 싶으냐. 뭐를 증거하고 싶으냐. 이게 애가 웅변대회 한번 나가는 이유는 애가 영어 그동안 열심히 한 거 보람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근데 왜 그거를 계속 쫓아다니고 앉아있냐.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칭찬하고 추앙받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계 올림픽 금메달 한 개 받았는데 그건 전 세계에서 받은 사람 0.00000001%에 들어가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세 개를 땁니다. 또 몇 년 후 또 나가서 여덟 개를 땄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아홉 개를 따겠다고 하는 사람. 고시 하나 패스하는 것도 머리 싸매고 어떤 사람 6년 7년 공부를 해서 되는 것인데 하나로 불만족하고 두 개 해서도 불만족하고 세 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영광, 자신의 체면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는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으로 zilch 빵!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금메달 8개 따는 게 남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 좌절하게 만듭니다. 쟤는 금메달을 8개를 땄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동네 수영대회 나가서도 금메달을 못 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의 결말은 어떠한가? 사도행전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거기에 가서 거만을 떨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아첨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자 헤롯이 사람들의 찬양을 넙죽 받아먹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 먹어 죽으니라. 세상 사람들의 찬사를 좋다고 받아먹고 그 메달을 놓고 이렇게 하고 그것을 벽에다 다 걸어놓고 누구한테도 다 얘기하고 그랬는데 벌레 먹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건 학교에서 공부하건 연구하건 돈을 벌건 운동을 하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일을 악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최근 한 십몇 년 동안 제가 가장 불쌍히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YMCA나 LA 피트니스에 가면은 나이가 저보다 한참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기를 쓰고 일을 악물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이분들은 아주 건강한데 나이도 65세, 70세가 됐는데 모델로 일할 것도 아닌데 육체미를 위해서 매일 먹을 것도 먹지 않고 땀을 흘리면서 역기를 들고 또 뛰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바울은 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가. 3절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고 따르기 원하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14장 8절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들이기 때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물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나는 이제는 옛 삶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으로 다시 태어났다, 다시 발돋움하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사단에게 종이 돼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삶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 살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처럼 이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남의 비방을 받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함과 같으니라.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제가 69편 7절서부터 9절 말씀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주님 때문에 조롱 이런 것을 감내하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낯선 사람 스트레인저스가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이방인과 같은 존재가 되었나이다. 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기 때문이니이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기 때문이니이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기에 내가 조롱을 받고 있나이다. 1절서부터 3절의 요지 단순합니다.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대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닮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남의 선을 이루시고 덕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우리에게도 미친다. 예수님이 받았던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불이익을 당한다. 왜? 예수님과 같은 지고의 선, 지고의 의의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의 악과 불의함이 자동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정죄하지 않는데도 자신들의 위선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밀어내고, 밀어내서 떠나지 않으면은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성경에서 수없이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 옛날에 흑암 속에 살다가 주님의 빛을 본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서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이 세상으로 비추는 거예요. 어둠에 사는 자들의 모든 추악한 모습, 불경건한 모습, 불의한 모습, 이것을 그들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살면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우리도 핍박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지 그 이유를 댑니다. 4절을 보면 왜냐하면 하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내내 1년의 표어로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을 주보에서 봤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있는 말씀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Build him up, 사람을 갖다가 세우며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15장 2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의 선을 구하고 그를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은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가 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또 같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는다면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유익이 늘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던 것을 그만두는 것이 있어야 하고 하지 않던 것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밝힙니다. 4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so that 목적절이 나오는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 구약을 주신 이유는 구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말씀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인내와 위로를 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궁극적으로 우리도 소망, 고난 후에 영화롭게 될 날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합니다. 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틈만 나면은 우리는 그것을 그만두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인내해야지. 나도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화롭게 될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것. 크리스천의 자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질이 인내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 딸한테 너는 곰과 같이 살아라. 세상에서 또이또이한 자들은 주변 환경이 변하면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반응하고 잘 대처한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자기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뭐 하나를 커미트를 했으면은 곰처럼 아무리 나하고 계약한 조건이 다르고 상황이 바뀌었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계속해라. 박사학위를 시작했으면은 나중에 그 학위 하나 사용하지 않아도 일단 끝내고 봐라. 뭘 하다가 중간에 때려치고 하는 사람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한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딴 교회로 갔으면은 그 교회에서는 인내해야 돼. 세 번째 옮겼으면은 그 교회에서는 인내를 해야 돼.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25년이나 걸렸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20년이 꼬박 걸렸습니다. 모세도 구원자로 부름받은 후 40년의 광야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하는 거는 단조롭기 짝이 없고 재미없기 짝이 없는 거. 양들 데리고 나가서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는 것. 그걸 40년이나 했습니다. 40년이나 신실하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들어서 쓰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쓰임 받기 전에 3년 동안 강훈련을 받았습니다. 3년이지만은 옛날로 따지면 40년이나 똑같습니다. 왜? 3년 동안 24/7 한순간도 예외 없이 주님과 같이 살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필요한 자질은 인내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끝까지 인내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은 교회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이 아무리 재미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고 병든 사람이 되고 갈비가 앙상한 사람이 되기에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 배우고 묵상하고 먹는 거예요.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빠질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지경이 아니면 계속 구역 예배 가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5년, 7년, 10년 지나고 나면 목사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면 아무리 졸려도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숨통이기에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을 알기에 주님과 교통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 알지 못하기에 인내하며 의지를 들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졸더라도 하는 거예요. 아무 감정 없더라도 하는 거예요. 딴 생각만 계속 나더라도 앉아서 하는 거예요. 셋째, 성도 간의 교제가 아무리 시간 낭비인 것 같아도 내가 지금 급한 불이 떨어졌어도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삶을 나누지 않고는 내가 자라갈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인내하며 구역회에 모여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집에 들어와서 밤을 좀 더 새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잠을 좀 덜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딴 거 하는 많은 것들 좀 줄이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와 교제에 힘쓸 때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도 모두 예외 없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고의 영적인 훈련, 그 디시플린, 트레이닝을 받으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인내하는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감히 남에 대해서 뭐 연약하고 뭐하고 그런 거예요. 한번 이 훈련 해보라 이거예요. 인내하며 이 묵상, 기도, 교제에 힘쓸 때 아, 믿음의 선진들의 연약한 모습이 눈에 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시고 당세에 완전한 자라고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신 노아조차도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포도주에 취해서 추태를 부린 연약함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자신의 목숨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리고 바로에게 내주는 연약함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도 아주 치사하고 거짓말장이고 교활한 연약함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을 살리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가능하게 한 요셉도 교만한 연약함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졌던 연약함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 졸로 보는 교만함이 있었고 성급하게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세 번이나 배반했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자 3인방 가운데 둘 요한과 야고보도 보아너기에 우르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성급했습니다. 그리고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교사인 바울도 자신을 그렇게도 선대한 바나바와 다투고 마가를 보내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교중에 연약하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구약의 모든 위대한 선진들 자기가 그들보다 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도 그런 죄를 졌는데 아브라함도 그런 죄를 졌는데 모세도 그런 죄를 졌는데 감히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제는 겸손하게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며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제일 어려운 자, 의지가 강철 같은 자, 자기는 하면 모든 것을 이룬다고 하는 자, 자신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자, 빵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식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 후보감을 고를 때 성골 집안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실패한 게 없어갖고 좋은 학교를 쫙 나오고 신학교도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는 승승장구해갖고 꽤 큰 교회 부목사를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는 그런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다 나은 사람들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의 구원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5절을 보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고 기도합니다. 너희도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강한 자, 약한 자, 남, 녀, 노, 소, 유대인, 이방인, 자유자, 노예 할 것 없이 모두 인내하고 위로를 받게 하사. 여기까지는 축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축복을 하는 목적을 밝힙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 분란이 없도록 하라. 약한 자들 정죄하고 비방하지 말고 세우고 회복시켜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의지나 성격이 강하고 약한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아는가? 14장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같은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강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에서 자유하는 자들을 가리키지만 실제 우리 교회 삶에서는 강한 자가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관련해서 먼저 믿은 성숙한 사람이 자유할 수도 있고 나중 믿은 사람이 자유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잘 담당하고 연약한 이웃을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고귀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근육도 없습니다. 의지만 갖고 되지 않는 거 우리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체되었어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죗된 본성, 골이 깊게 밴 악한 습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가 따르기 원하는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론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기 원하는 자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계획과 야망과 포부를 부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과 야망과 포부를 내려놓기 전에는 못 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나의 계획과 야망과 포부가 무엇인가? 이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획, 야망은 무엇인가? 내 자녀를 향한 꿈은 무엇인가? 우리 이 꿈을 생각하면은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꿈을 한번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구약의 율법을 요약 정리하신 그 두 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식구가 전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으로 옮기면은 이웃을 어떻게 기뻐하는 사람, 어떻게 믿음 안에 형제들서부터 그들의 선을 이루고 그들에게 덕을 세울까? 악한 세상에서 이웃의 선을 구하고 덕이 없는 세상에서 덕을 세우는 머케닉이 될까, 카펜터가 될까, 좋은 식당 가게 주인이 될까, 교수가 될까, 약사가 될까, 간호원이 될까, 회사원이 될까, 이거 한번 꿈을 꿔보라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제사장의 기도에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 번이나 강조한 교회에서 잡음이 없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사단이 들어올 여지를 주지 않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강한 자뿐만 아니라 약한 자도 모두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바로 뒤에를 보시면은 7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기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서로가. 그러나 누군가가 먼저 이것을 용납해야 한다면은 그것은 강한 자가 먼저 약한 자를 용납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집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또 직장에서도 상사가 부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 자신의 가족인 것을 기억하고 그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내가 육신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원하듯이 주님 안에서의 가족 기쁘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원하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겁니다. 오늘 제가 기원문으로 읽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와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너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너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런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다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참 귀한 말씀이면서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크리스천들이 한결같이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이거밖에 없어요. 어떤 믿음이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네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은 사랑으로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얘기한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아나니. 죽었다가 산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 그거를 보면은 믿음의 테스트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나 율법에서 자유했다고 나 아무거나 먹고 누가 뭘 하건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는 얘기는 나의 계획과 야망과 포부를 다 내려놓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그것은 극치는 이웃의 종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 왜?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챌린지하고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바울의 권면대로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대로 이제는 나보다 연약한 자, 그의 약점을 잘 담당하고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해서 그들의 선을 이루고 또 그들의 덕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